370장 찬양한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목사님 태국 선교 지금 전도 여행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도 정말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살리고 또 현장 각 현장과 또 개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께 나와 예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2018년도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복음으로 미래를 가는 교회로서의 하나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오늘이 행복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복음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또 복음의 하나님의 현장의 문제를 하나님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응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태국에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또 하나님 우리 지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각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전도자가 누릴 참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종교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경험들을 하셨죠. 네. 그리고 뭐 율법도 나름대로 많이들 경험을 하셨습니다. 뭐 신비도 네. 대단하게 경험을 하셨죠. 네. 그때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분들도 여러분 아직도 네. 그걸 그대로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셔서 전도자의 길을 지금 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참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대단한 응답을 받은 자이죠. 그 신비에 묶이지 않아 있어도 되고, 그렇죠?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졌던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고 그 안에서 그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우리 옛 것, 이것을 바꾸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정에 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또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그것들이 모두 다 어려움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고 위기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죽은 나로 인한 것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영으로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음으로 재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죽은 나, 그것이 배경이 되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배경 때문에 복음 배경이 싫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길인데 그냥 우리는 따라서 걸어가기만 해도 되는데 못 갑니다. 광야에서 조금만 없어도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배경으로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죽은 내가 아니라 죽은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배경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를 배경으로 만들고 있는 그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건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모르고 정말 기도도 그리고 종교생활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죽은 나로 인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죽은 나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디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막 안에서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그 돈을 바꾸는 그 상을 엎으시고 안에 있는 새들과 양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가 뭘로 만들었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결국엔 죽은 나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로, 그 죽은 나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237개 나라, 그리고 후대가 살아야 되는데 237개 나라와 후대만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죽은 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의 상태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죽은 영이, 그 죽은 영을 배경으로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만든 존재 속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명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명된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사명되게 하셔서 우리를 전도자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죽은 나로 인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요? 산 영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으로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죽은 영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산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영으로서 우리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속에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루터가 585장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땅의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 아무리 악이 흥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헤롯 성전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뒀냐? 120명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120명 그들을 속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로마를 이겨낸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이 흥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겨나가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아닙니다. 본질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전능자의 힘과 권위를 우리에게, 그리고 그 능력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구원받은 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뭐라고 그러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보증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됩니다. 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237개 나라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뭘 주시냐? 권능을 주시겠다. 아닙니다. 성령을 권능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른 권능이 뭔가 임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 자체를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아냐? 성령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누가 아냐?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아냐? 하나님의 영이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거에 심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냐?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슨 진리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네, 올바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뭐냐?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유권이 없으면, 즉 집문서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살고 있어도 내가 집문서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너로 교회가 되게 하겠다. 너로 성전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나의 소유를 누가 삼냐? 하나님이 이제 소유 삼으신 겁니다. 이전까지 마귀의 소유가 되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권능으로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땅끝입니다. 땅끝.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그 땅끝입니다. 지금 땅끝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투운동 뭐 여러가지로 땅끝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 속에 뭐가 전달되냐?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되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될 땅끝입니다. 그 땅끝으로 뭐란다? 그 내 증인으로 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자녀들은 꿈을 꾸는 거고 그죠? 늙은 여긴 늙은이라고 나오네요. 네. 노년은 네, 예언할 것이고. 근데 반대로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더 능력을 더하겠다. 오히려 어디에 부어주냐?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 육체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쵸? 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나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 시스템입니다. 뭐 우리 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의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붙잡았냐? 첫 번째, 재앙 속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봤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이유를 본 겁니다. 바울이 이전까지 다메섹 이전까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일곱 번의 재앙을 만났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결국에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걸 바리새인도 모릅니다. 대제사장들도 모릅니다. 아주 높은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어두움이 싫어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회복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끝나는구나. 그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구나. 아,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구나.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본 겁니다. 아,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아, 이 재앙의 이유가 있었고 또 그 재앙 이후에 회복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이 나라가 무너졌구나.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망하는구나. 성공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이 그걸 붙잡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시스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한 내 삶의 흐름을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일어난 것이 뭐냐?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바울은 갈보리산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갈보리산을 모릅니다. 그런데 갈보리산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아,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보리산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구나. 그럼 나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구나. 그걸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 감람산 현장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여기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을 언약으로 확인한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구나. 시스템이, 말씀의 시스템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년, 한 달, 그리고 한 주, 그리고 매일매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그렇게 마가다락방, 그리고 감람산, 갈보리산으로 응답이 올 때 천명과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대충 아, 또 21가지 얘기하는구나. 대충 아, 그렇게 가는구나. 눈치가 이제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21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응답 시스템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시스템이 주어지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때 응답의 시스템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 중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정말 새 생명교회의 중요한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아주 중요한 바울에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9장 10절입니다. 예비되어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만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 중에 개종자입니다.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즉 바울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보다 먼저 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 똑같은 거 가진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흩어졌습니다. 위기와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만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응답 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응답 보다 중요한 것이 만남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바울에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응답 속에 당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당연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회당 속에, 그 현장 속에 계속해서 당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각 가는 현장마다 또 다른 만남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위기, 죽음, 박해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시스템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응답의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종교도 경험했고 신비도 나름대로 경험했고 때로는 이단도 예,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뜯기고 결국에 이 자리에 앉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시스템 그리고 응답의 시스템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도 시스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응답한 가운데 있으면 그때 이루어지는 게 전도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19장으로 이루어지는 회당, 집, 저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장이죠.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응답의 흐름 속에서 전도를 보니까 그 현장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현장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19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가 낫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을 붙잡고 있었던 마술사가 눈이 멀게 됩니다. 스게아의 아들들 7명이 복음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랬다가 귀신한테 아주 그냥 혼쭐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겠구나. 현장은 바울이었습니다. 즉 내가 현장입니다. 내가. 바울의 복음을 보는 전도와 선교를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뭔가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뭔가 일을 꾸미려고 했었습니다. 거대한 말씀의 흥황함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본 것.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구나.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시스템의 마지막이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현장이 아니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나입니다. 내 현장이 열리는 겁니다. 내 현장이 열릴 때 나의 로마 복음화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바로 로마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로마가 있는 겁니다.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유일성의 응답을 붙잡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재창조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으로 안 끝납니다. 바울과 연계된 모든 사람들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완전히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게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전까지 해왔었던 일들이 그냥 먹고 사는 그리고 바울 하나를 도와주고 그 일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라는 같은 응답을 품고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정말 이 복음 안에 말씀의 시스템과 응답의 시스템, 전도의 시스템 안에 있으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그리고 전도자를 찾아서 세우는 자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속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응답 시스템을 붙잡고 전도 시스템 들어가면 제자들도 삶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내가 안 바뀌고 내가 나의 현장을 못 보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절대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웠습니다.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마가 때문에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절대 제자를 본 겁니다. 아, 그냥 실수했다, 넘어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있구나. 그게 보여진 겁니다. 그 제자가 보여지니까 24, 25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냐?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성도님들이 품은 제자들이 있을 좀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누려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 시스템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육신, 삶, 영적 상태입니다. 시대적인 치유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마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마약에서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곧 식약청에 허가를 받으면 어디서나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대마를 가지고 오일을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누구나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점점 그게 나쁘냐? 그게 좋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시대는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스템 속에 있으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누가 살리느냐?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은 자, 그리고 근본적인 답을 아는 자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개인적 치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 다 바뀌어집니다. 안희숙 여사는 암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오히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암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병이 났고 병이 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개인적 치유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것 좀 제발 없애주세요. 내 능력이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일들을 일으켜 나가시는 겁니다. 병 낫는 거? 이유 없습니다. 병 든 거?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병드는 것도 내가 이제 아픈 것도 소용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엔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이 없으면 세상은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치유는 잠깐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결국에 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육신과 함께 영적인 치유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못합니다. 세상이 할 수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이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붙잡고 이 시스템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적 문제 말고요. 육신적 문제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이 나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미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있는데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삼원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이루시는 것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이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내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게 전도입니다. 그럴 때 되어지는 삶 오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피하를 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감옥,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흔드냐 하면 바로왕을 흔듭니다.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주신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바울왕에게 갑자기 뭐 꿈을 꾸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박사와 술객들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지식 가진 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요? 진짜 몰라서 해결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도 막으시잖아요. 그죠? 그들의 지식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속에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속에 우리의 삶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게 하십니다. 근데 못 참아서 문제죠, 우리가. 세 번째, 그래서 찾아가는 응답 속에 사모늘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한테 꿈 한번 해석해줬다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왜?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가는 응답 속으로 가게 하십니다.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십니다. 무슨 내 수준에 무슨 우리가 해외를 나가고 우리는 무슨 수준에 우리가 무슨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 시스템 속에 있는 전도자를 분명히 사용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100번은 본 것 같습니다. 워낙 부족해서 야,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하고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뭘 해야 되나 했다가 한 번 갈아엎고 두 번 갈아엎고 세 번 갈아엎고 네 번 갈아엎고 야, 이거 아니야 막 그랬다가 또 다시 보자 그랬다가 이거는 우리 교회하고 좀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치웠다가 또 다시 또 땡겼다가 한번 진짜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모르겠습니다. 필요할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정말 응답으로 하신다면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전도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시스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 나이가 많고, 내가 어렵고, 내가 배운 게 없고, 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배운 사람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권력 가진 사람을 쓰시지 않고,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를 쓰셨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대한 응답이 와도 좋지만 그 거대한 응답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문을 여실 거고 그리고 후대들을 세우실 겁니다. 이 방향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시스템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만남의 응답을 누리며 그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정말 현장을 바라보는 특히 나라는 현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그리고 치유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영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금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소개하여 주시니